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영혼의 평화, 영혼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를 다니다가 3학년 때에 프랑스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 듣는 과목이 뭐였냐면 자기 갈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자기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사르트르를 듣겠다고. 그래서 제가 무척 고민을 했죠. 야,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인데 너 그거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이 사르트르를 걔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사르트르는 그 실존이 본질보다 선행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체적인 인간,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자기의 주관을 아주 중요시해요. 자기가 모든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그 이전에 무슨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오직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만을 믿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야,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성은 정상적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너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을 연구해도 좋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에도 저에게 오셨던 세상의 교회의 장로라는 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그 사람들의 그렇게 말하는 근본이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실존주의적인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냐,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났을 뿐이다. 우연히 태어난 나는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나의 이성을 가지고 나 혼자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들을 교육을 잘 생기고 잘 시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바로 무신론적인 관점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최대한 대로 많이 벌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자식들을 최대한 대로 막 공부를 시키려고 하겠죠. 2학년 하버드, 2학년 예일대학 보내가지고 명석한 돈으로 해서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위치에 있고 네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자기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되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렸어요. 쌍둥이 빌딩이, 트윈즈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그 유펜에 왓튼스쿨 나오고 스탠퍼드 나오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월드 무역센터이니까 거기에 가서 정말 하이칼라로서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 자식 하버드 보내가지고 정말 돈도 막 월급도 많이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게 해야지 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자기의 노력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생이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인생이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인생이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정하셨어요.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 6장 12절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Verse 20. 자, 12장 다 같이. Ecclesiastes chapter 6 verse 20. All together, ready, begin. 헛된 생명의 다시 한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의 헤아리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리고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하다못해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담 이전에 이 세상은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이름이 불려졌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에 의해서 안바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애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안바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그 앞에네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은 이끌어져 가고 그 하나님과 다투면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무신론자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해서 나는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 방법대로 막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그리고 막 돈을 버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다 주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어떠한 것이냐? 결코 강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생과는 인간은 허무하고 헛되고 짧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비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살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조종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1절부터 전도서 6장 1절부터 쭉 나와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6장 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설명.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행복하지 않게 하는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설명이 2절에 나와요. 2절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자,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행복하다,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그 복의 개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두 번째, 오래 사는 것. 장수하면 유대인들은 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들이 많이 번창해서 자기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들을 많이 거두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 세 가지의 복이 다 나와요. 첫째로 6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여러분 얼마나 그 소원이 많습니까? 뭐 저도 사실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가능하면 많이 벌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 재물이 많습니다. 부유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같이.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자녀까지 낳았어. 그러니까 자녀도 많아.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런데 그 장수가 얼마나 긴 장수냐. 6절을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 하다못해 2000년의 세월을 살았다. 어마어마한 장수죠. 돈도 많습니다. 자녀도 100명이나 됩니다. 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장수에서 2000년의 세월을, 2000년의 나이를 먹을 정도로 네가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가? 2절에, 또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 또한 뛰어악한 병이로다.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잘못된 길을 갈 때 막 고난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아, 내가 잘못 살았더니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바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처럼, 그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태어나서 인간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지, 그러면서 돈을 막 법니다, 명예를 막 쌓습니다, 최고의 높은 단계에 올라갑니다, 최고의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서 아하하 이게 인생이야 하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막 손가락질하죠. 저런 멍청놈들, 주일날 가서 나처럼 골프를 쳐야지, 무슨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뷰티풀 선데이에, 그러면서 즐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그때 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올라가서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빵 치면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그 사람은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아주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 나라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벨론 도시를 건설했어요. 어느 날 왕궁을 건너면서 보아라,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지 않느냐, 내가 바로 위대하다라고 자기를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가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발톱이 막 그 짐승의 발톱처럼 이렇게 커지면서 머리를 헝클어지면서 그 광야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 막 유대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헤롯 왕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와, 당신은 정말 로마의 그 앞잡이로서 정말 유대인을 다스리면서 어쩌면 그렇게 큰 공적이 많습니까? 어떻게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까? 헤롯은 신이다, 신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그 헤롯을 충이 먹어서, 벌레 먹어서 죽게 했다. 몸이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대한 최대로 높이 성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빵 차가지고 이 사람이 전혀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될 때,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내 비즈니스도 너무 잘 되고, 내가 부할 때 내가 교만하지 않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으로 모셔야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 가진 것이 어느 날 나도 몰래 하나님이 쳐가지고 내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절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장 그 가슴 아픈 거는 내가 그렇게 죽도록 피땀 흘려서 우리 이미리 집사님께 말씀하시다 보면 정말 아 저분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 몇천 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그 투철하게 하는 그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아껴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 그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크게 이루었는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가장 무서운 벌이야. 내가 그렇게 아끼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서 뺏어가지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주어버린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벌을 내린다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것을 내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사랑하고 선행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은 더 잘 됩니다. 그가 쌓은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한번 봅시다. 누리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 그리고 이 그 5장에 보면은 그 부를 누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부와 존귀를 누리게 한다. 그래서 여기 2절의 그 말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 개념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부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 부를 누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행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물질을 쌓았습니다. 자녀를 100명이나 두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녀를 100명이나 두었고 그리고 장수하여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 장수가 비록 6절에 보면 2000년의 그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보다 누가 더 행복하냐? 낙태된 자가 행복하다. 자, 3절을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읽어봐요.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 여기 낙태된 자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한 4개월 됐는데 엄마가 아파가지고 그냥 아이가 사산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생명이지만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낙태된 자는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쓴 것도 모르고 단 것도 모르고 기쁨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산아가 오히려 부자이면서 장수하면서 100명의 자녀를 가진 부자보다도 더 낫다. 왜? 그 부자의 인생이 그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평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통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호 참사에 한번 어떤 부모가 외아들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공부도 잘했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아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아들에게 물려질 생각으로 열심히 막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쌓고 그리고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자, 이 부모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백 집사님이 지난번 여행 가면서 옆에서 하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지난 우리 그 몇십 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 삼풍백화점이 강남에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정말 비싼 물건만 파는 동네 아니었습니까? 부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에 그 우리 백지사님이 아는 그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어머니의 딸이 정말 예뻤대요. 대학 때 너무 예뻐가지고 부잣집 아들이 쫓아다니다가 그 딸하고 결국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막 대기업의 그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대기업의 그 사장의 그 아들의 그 아내가 되니까 이 딸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죠. 그 엄마도 날마다 명품과 좋은 것으로 정말 남부럽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딸이 부자였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삼풍백화점 그날 그 지하에서 그 비싼 피아노를 고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 이 어머니는 정말 자기 집의 기둥이고 자기의 삶의 기반이었던 딸을 의존하며 살았는데 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뭐 돈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그냥 어딘가 조용히 혼자 가서 묻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있어도 또 부귀를 누리고 또 오래 살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찢어지는 고통을 누리고 거기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평화해야 돼요. 그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의 평화는 성령님이 주신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 말, 바울사도 말했잖아요.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이성으로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검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는 무슨 예수? 예수가 부활을 웃기고 있네. 예수 믿는 놈 다 잡아 죽여.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꽝 빛으로 가니까 꽝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이 멀었어요. 어쩔 줄 모를 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드시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오 당신이 정말 살아있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부활했습니까? 사울은 놀랬어요. 거기에서 사울은 깨달았어요. 인간이 정말 인간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그의 안에 왔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하는 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감사.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오직 그에게는 감사의 기쁨이 생겼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에 사실 삶의 조건은 그 전이 더 좋았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검사로서 뭐 장래가 촉망되고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다 좋은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막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말 그 한 대 가만 매를 일곱 번 맞고 또 파선당하고 얻어맞고 돌로 쳐맞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은 그 65세쯤 되었나요? 그 60대의 그 늙은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기까지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의 평화가 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여러분이 슬픔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평화를 누리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마시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스트로게라고 하죠. 부모의 사랑,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내추럴 자연적인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정말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바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only one son, 비 같은 son,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서 주었어요. 자기의 아들까지 주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조건 없이 내 것을 베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돼요. 이게 성령이 인치시면 그리스도인에게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 안에 생겨버려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 사회는 저절로 변화되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생겨버려요. 그 예수님의 품성은 어떤 품성입니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이, 그리고 항상 진실함.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는 법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는데 원칙대로 돌아가자, 법대로 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교회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백세를 만들려고 합니다. 스승은, 학교 선생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업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의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법관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 다 써가지고 그대로 행동합시다. 웃기는 소리예요. 사람이 그게 없어서 안 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요, 에고이스트,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써놓고 해도 내가 죽을 단계에 있으면 다 도망가죠.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품성이에요. 예수의 품성.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내가 예수의 그 자질이 내 안에 생겨버리면 그 세월호 같은 그와 같은 파손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릴까? 막 머리가 그리 돌아가죠. 어떻게 하나님 막 지혜 주시 부르짖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많이 살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리고 하나님 그때 은혜 주시죠. 사회가 그렇게 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필립 제이콥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이콥 스페너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어갔는데요.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그 루트란 파이어티즘이 여기에요. 이 루터 교회가 바로 경건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30년 전쟁으로 막 피폐했을 때 그 나라를 살린 경건주의 운동이었는데 그분이 내놓은 그 캐치프라이즈, 그 테마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Practice of word of God. Practic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가지고 막 사회를 변화시켰는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실천하자라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냐면 한 번은 스위스의 제네바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를 여행했는데 그 스위스의 제네바를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대요. 너무나 밝게 웃고 친절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그 도시가 천사와 같은 도시였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말씀의 프랙티스를 강조하자 해가지고 이 루트란 파이어티즘 무브먼트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그 제네바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 제네바는 장로교회의 그 기초를 이루는 칼빈이 거기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도시가 변해요. 나라가 변해요. 문제는 지금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것으로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대한민국에 교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에로스, 인간의 육체의 욕망의 욕심이 있어서 목사도 그냥 뭐 몇천억씩 가지려고 하고 그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한다. 심령의 가난한 자예요. 심령의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은 유병어처럼 몇천억씩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물질을 자꾸 주십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에 쓸까요? 그렇게 해야죠. 정말 우리는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 이미리 회장님, 우리 그 집사님도 나중에 커다란 회장이 되더라도 자만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잘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은 유병원같이 돼요. 가장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병원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누렸습니까? 뭐 신문에 보니까 자기 그 사람 73세인데 뭐 자기 수행비서가 와이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초반이래요. 온갖 죄를 다 지르고 아마 막 정말 떵떵거리면서 부족할 것이 없도록 지금까지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그 무서운 세월호에 그 어린아이들을 그냥 싹 죽게 만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그의 모든 재산은 낱낱이 다 해가지고 희생자들에게 다 들어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빙제해서 하나님 팔아가면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짧습니다. 짧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고 그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그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